부족한 죄인들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은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리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좌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다윗에게는 남이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밑에 있을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가시방석입니다. 나라는 아직 불안정했고 사방에 적들투성이었습니다. 광야 때도 힘들었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자기가 그 역사의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새로운 걱정과 불안감이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주 본문에서 네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진심으로 왕관을 바친 것이었고 둘째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주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순식간에 점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는 막강한 해양왕국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국을 지어줬습니다. 큰 경제적인 손, 요즘으로 말하면 조지 소로스 이상 가는 엄청난 중동시대의 그 해양강국의 큰 손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열방이 이 다윗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몰려온 블레셋의 대군을 또 다윗이 섬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확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물도 받게 하시고 강하고 힘든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우셨다면 그것을 또 능히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른 다윗이 가장 먼저 시행했던 일, 그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운데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던 물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궤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죠. 그 안에 담긴 물건들 때문입니다. 그 언약 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언약궤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동행했던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이 늘 같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 문화에 젖어서 풍요롭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는 이 하나님의 궤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방치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허겁지겁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도 참패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 수치스럽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말든 그냥 들고 나가면 부적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 법궤는 축복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마치 급할 때만 전화하고는 119처럼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 법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는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이 법궤를 최우선순위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먼저 아침 신문을 펼쳐드는 사람이 있고 가장 먼저 뭐 오늘의 증세 이런 거 보는 분들이 있죠.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세요.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은 다윗의 전임자죠.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급해지면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울은 불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었다는 것은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를 결정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급한 때에만 찾는 119 하틀라인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이 가진 힘을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회의를 하고 고민을 했지 기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능력면에서는 두 사람이 시작할 때 크게 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은 점점 있던 능력도 없어져갔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은 점점 없던 능력도 채워져갔죠. 다윗은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왜 사울 왕조가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몸에 딱 체질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튼튼했던 거예요. 성전과 법궤가 없었던 광야 생활 중에서도 다윗은 큐티가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고백이 우리가 읽는 수많은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공식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딱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두면 그때부터 권위가 생겨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이 한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걸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 마음속에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법궤를 방치해 놓은 데 대한 그런 찝찝함이 체한 음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법궤를 수치스럽게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후 사울왕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이 법궤를 무시당한 채로 살아온 세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면서 나라가 침체되고 힘들던 그 모든 시절에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이 법궤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바로 이거야. 우리의 문제가 그거였어.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해.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 기도가 살아야겠구나. 예배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나라가 되살아나겠구나. 왕이 새로 바뀌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 순식간에 쫙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면요, 이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왜 자기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백성들의 그 순종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걸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법궤를 가져오면 순종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듯이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았더라. 이 다윗이 첫째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정확하게 3만 명 정도를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동원한 3만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출협 뽑은 대표들입니다. 그리스가 뽑고 뽑은 이 법궤 수송단이 구성돼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궤 하나쯤 그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이만한 건데 이거 갖고 오는데 한 수십 명의 호위병사까지 붙여서 수송단만 보내면 간단할 일 같은데 다윗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예배예요. 몇 사람 모여서 성경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렇게 끝나면 될 예배 같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함부로 하기 쉬운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울 것 같지만 가장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몇십 명 보내도 됐죠. 그렇지만 3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총력을 기울인 법궤 수송팀을 보냅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법궤는 몇십 명의 왕실 병사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마음으로부터 기뻐 받아들여야 되는 법궤입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고 모든 백성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이 가장 정선된 사람들이 먼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 법궤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건 나의 온 힘을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할 때, 자식이 대학 갈 때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부모가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무 대충 드려요. 너무 대충 드려요. 애들이 고3이 되면 교회 중고등부 시간 좀 예배 시간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가서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충격이 와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을 비서로 생각하는구나. 그 시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에겐 최고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해치우듯이 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절대적인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예배의 구심점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예배에 최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의 인생에 최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정성을, 가장 귀한 겸손을,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동시에 축제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고 뛰놀고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서 뛰놀며라는 단어는 큰 기쁨으로 환희에 넘친다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새도 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하고 축제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많은 교회들은 보면은 평소에 웃고 떠들다가도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이 다 석고상이 되어버리고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 박수도 못 쳤어요. 웃지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 인상을 쓰고 경직된 표정으로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터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참 좋아합니다. 찬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얼굴에 기쁨과 이 감동이 눈물이 흐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제 마음에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우리가 천국 찬양 많이 했잖아요.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그리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주님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천국의 찬양을 우리가 쫙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LCS 팀들이 나와서 예배마다 썸을 하는 걸 저는 1부부터 4부까지 다 봤잖아요. 아, 이거 마치 이 천국의 퍼레이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겁게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너 예배, 가정예배 얼마나 자주 드리냐 그거 자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예배를 도살장 끌려가는 그 막 소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직장 신우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왕이 되어서 최우선 순위를 법궤를 가져오는 데 맞춘 다윗,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가 맞춰진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자신의 베스트를 쏟아부어서 한 다윗.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흡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를 열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